지난주에는 아모스의 대략적인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 두고와의 부유한 목자 출신인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다소 분량이 긴데요. 붕어빵처럼 같은 예언이 반복되어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변 6개국 심판입니다. 먼저 두 부분을 먼저 보실 텐데요. 본문 성경을 읽기 전에 염두에 두실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모스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5쪽 정도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자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기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신 내용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네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요. 6개국을 심판하는 내용에서 확장되거나 또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은 반복되는 내용이 일정한 양식, 패턴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되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고요. 둘째는 무엇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셋째는 뭐뭐에게 불을 내릴 것이다. 넷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붕어빵 같은 형식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은 오늘 끝까지 2장 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해놓고 왜 이웃 나라들 이렇게 심판이 좀 나올까요? 제가 옛날에 TV에서 권투시합 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 타이틀 매치를 하기 전에 오픈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다 해놓고 이게 이제 오픈 게임입니다. 진짜로 본격적인 심판 예언 대상은 제일 죄가 극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나라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도 아모스가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도 있고, 또더 나아가서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이렇게 심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 예언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심판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예언 순서를 국가별로 본다면요,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개국입니다. 이 여섯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봐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더니 꼬시다 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또요 6개국 심판에 이어서 일곱 번째로 남유다까지 심판이 예언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한 것 같아서 형제국인데도 적대 관계,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은근히 싫었는데, 이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나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아닌 우리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확신까지 확 들면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이나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숫자 3, 7, 11을 완전수로 치거든요. 그런데 앞에 6개국 심판 하면 6이잖아요. 더하기, 여기에다가 유다 한 나라 이러면은 7 되잖아요. 7이 완전수니까 이제 심판 예언이 다 끝났다 하면서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덟 번째 자기들에게도 심판 예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앞에 그 6개국 심판 예언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두 구절이나 세 구절인데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11절, 11절이나 됩니다.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죄가 극심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땅! 하고 심판 선언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극도의 공포심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민과 이방 모두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로 갑시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1장 3절에 그 다메섹이 나오는데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수도는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대로 말하자면 다메섹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람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세 가지나 혹은 네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너 가지 죄악,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죄 지은 거, 이런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요, 죄가 매우 많다. 또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다메섹의 죄악들 셋으로 인해, 그리고 넷으로 인해입니다. 즉, 뭐냐면, 세 가지에다가 네 가지를 더한 일곱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일곱 가지라고 하면 되지. 왜세 가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네 가지를 말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이나 7이 완전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죄를 언급하면서 먼저 이제 완전수인 3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3 이러면은 죄가 매우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3에다가 1을 더해서 4를 언급하면서 뭐냐, 죄가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지 않고, 당연함을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자비와 긍휼이 너무 한없이 많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고대하시고요.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되어 쌓이고 쌓일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이 마지막에 다가올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뭐라 해놨냐면은 다메섹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철타작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 타작기 그 이빨이요. 타작기 곡식을 떨구는 그 부분이 그 아주 날카로운 이빨처럼 생겨가지고 그새 꼬챙이가요. 곡물의 그 줄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르앗이 나오거든요. 길르앗은 그 북이스라엘 지방인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인데요. 길르앗 지방은 아람 나라의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아주 기름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그 홍해로 가는 그 무역로가 그쪽으로 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아람이 걸핏하면 길르앗을 공격하고 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살과 베나닷이 나오는데요. 둘다 아람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살의 집, 베나닷의 궁궐 이것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 개인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 전체를 전쟁의 불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그랬습니다. 빗장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 뭐 성문 같은 거 잠글 때 이렇게 지르는 그 나무잖아요. 근데 이 빗장이 자물쇠 역할을 하는데 이 성문이 자물쇠를 부순다는 것은 그 성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그랬는데요. 아웬의 뜻이 뭐냐 하면은 헛됨, 거짓, 사악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아웬 골짜기는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아람의 골짜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는다 그랬는데요. 벳에덴은 무슨 뜻이냐면은 쾌락의 집 그런 뜻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뭐 압제해서 얻은 것으로 쾌락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규는 뭐냐면 그 아시겠지만 윗끝은 뾰족하고 아래는 그 네모진 옥으로 만든 홀인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규 잡은 자를 끊는다는 것은 아람 나라의 왕조가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포악하고 자기들이 즐기던 그 쾌락이 끝장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면은 그 밑에 나와 있지만은 아수르가 아람을 쳐들어왔을 때에 아람 백성들이 기르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기르는 아수르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아수르에 망하고 노예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을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요. 타인의 삶을 압제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도리어 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예, 가사가 나오는데요.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뭐 인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5대 도시 하면은 방금 나온 가사와 자 8절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나온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것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가드를 하나 더 넣으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5대 도시가 됩니다. 이 가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윗과 골리앗 할때 나오는 그 골리앗의 그 출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사의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중해에서 5km밖에 안 떨어졌대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큰 도로가 쫙 뚫려 있어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요. 근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제약을 제재했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답니다. 근데 어디에 팔아넘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6절 끝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필 이스라엘하고 적대국인 에돔에다가 이 사람들을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그 뭐냐? 인신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함과 인격을 멸시하고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사고팔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외국에서부터 온그 노동자들을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요.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화합니까? 저는 제가 이 복음 말씀 들으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다는 그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완전히 불질러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뭐라 해놨냐면은 이 블레셋 멸망할 것이 그림으로 쫙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가사성을 그 위에 들여서 가사성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아스돗과 아스글론의 통치자를 죽인 다음에 에글론성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지금 나왔는데요. 두로는 그 베니게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두로는 해상 무역 도시인데요. 무역으로 굉장한 부를 쌓고요. 또 군사적으로 그 용병을 이제 많이 키우고 또 군사적 뭐 무기라든지 엄청난 힘을 키워가지고 아주 두로가 교만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냐. 자기와 하나님을 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어겼답니다. 이스라엘과 두로가요, 평화협정 조약을 맺는데,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은 그 약조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조약을 맺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때또 솔로몬 왕때 성전 공사와 그리고 궁전을 지을 때 전문 인력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3절에 같은 데 보면은요. 히람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또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투로도 요 보면은 그 포로로 이 어째 잡혀간 사람들을 포로로 대하지 않고요.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형제 사이의 계약을 어겼다 그랬잖아요. 어겼다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 사이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복음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이제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에 저지른 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모스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도 에돔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대만과 보스라가 나오는데 이두 도시를 이제 멸하겠다는 것은 뭐냐, 불을 보내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에돔 전체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이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의 죄가 나옵니다. 이 암몬 민족은요,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 건치상관하여서 얻은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거기 지경 해놨잖아요. 지경은 국경입니다. 근데 이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잔악 행위, 너무너무 잔인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거 나왔습니까? 또 길르앗 나왔습니다. 길르앗,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길르앗.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임산부까지 살인하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건데 여러분, 이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면은 암몬이요, 길르앗,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없애자. 우리가 지금 피니시 스쿨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애들과 함께 이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피니셔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없앰으로써 미래의 후환을 없애자.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씨를 말려서 완전히 재기불능하게 재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라빠성이 나오는데 암몬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거다. 이거는 멸망시키는 불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고 바람처럼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여기에 2장 1, 2, 3절은요, 모압 나라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묘를 파헤친답니다. 아무리 적국이라도 그렇지, 묘를 파헤쳐서 유골을 꺼낸 뒤에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 재를 벽에 바르는 흰색 페인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안목 민족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거나 모압 민족이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어서 페인트로 썼다는 거나 둘다 정말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범죄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것입니다. 선민에게 지은 죄든 이방인에게 지은 죄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리옷 궁궐 해놨는데 그리옷은 모압의 행정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를 말합니다. 전쟁의 불이 그리옷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한 도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모압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 주변 6개국이 받을 심판 예언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 도시 하나하나를 멸망시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와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죄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민족과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 요 마지막으로 스가랴 2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1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전에 조돌 목사님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 언약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타내 주시는 구절입니다. 눈동자랍니다. 눈동자. 우리가 어디 다칠 때 눈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언약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은 눈동자를 범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